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네, 오늘은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준비한 평화경제란 무엇인가 특별대담에 초대된 개성공단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이사장님, 2004년이죠. 본격적으로 가동됐던 개성공단 좀 네. 여러 번 부침을 겪었는데요. 네. 1차로 중단됐던 2013년도 이 남북 간의 합의로 하지만 5개월 만에 가동이 다시 네. 됐고요. 또 2016년 2월 10일 공단 중단 결정이 내려진 후에 지금 이제 4년이 넘도록 이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비롯해서 평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의 또 강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먼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우선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뭐 국내에 계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계시는 교포님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온전히 제대로 개성공단의 그 본질적 가치들이 공유되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개성공단은 이름은 공단이지만 휴전선 넘어 북측 땅에 있는 산업공단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라 그래가지고 평화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런데 14년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직접 네. 남과 북의 약 6만의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네.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14년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를 위한 경제였는데 사실은 그 역인 경제를 위한 평화도 완벽히 성립이 되더란 것이죠. 그래서 네.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14년간 참으로 어마어마한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었던 기적의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남측의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전 세계 어느 공단보다도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없습니다. 네.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비교의가 압도적입니다. 분단체제라는 것은 남과 북이 적대적 분단체제라는 것은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이 있고 그 속에서 분단경제 속에서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와 경제 번영을 실증적으로 담보해 줬던 곳이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가 되고 네. 제2, 제3의 개성공단들이 생기는 과정이 네. 바로 국민 행복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또 이 뭐 대북 퍼죽이다 뭐 이런 또 지적이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뭐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 경제 강연에서 제가 이제 이사장님이 하신 기사를 예. 찾아보니까 예. 북한에서 오히려 포옥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포오는 곳이죠. 사실은 남과 북이 경협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돈은 부차적인 거였어요. 근데 해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데 북측에 퍼준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수십 배를 포옵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측 노동자들에게 한 달간 실질 임금이 얼마가 지급되었냐 하면요. 2004년 최초로 우리가 저체포를 만들었을 때 2004년 12월 기준으로 한 달에 달러, 미국 달러 기준으로 50불 기본 임금에 실질 평균 총액 임금은 57불이었어요. 한화로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한화로. 한화로 6만 3천 원에 한 달 임금을 줬다. 그거는 경제적 가치로 보면은 자본적 가치로 보면은 수탈입니다. 근데 사실은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는 그런 자본적 가치로서 들여다보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북측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장 높은 임금을 줬던 해가 2015년 12월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한 달 실질 평균 임금을 얼마를 줬느냐? 150불 내외입니다. 150불 내외. 네네.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면 네네. 개성공단에서는 북측의 노동자 13명, 15명을 고용합니다. 네네. 포죽이었을까요? 포옥이었을까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임금이 갔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네네. 그냥 당연히 북측 노동자의 돈이 갔기 때문에 퍼주기 아니겠어 그러는데 이 계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을 투자하면 부가가치 창출 얼마나 하는가? GDP 기준, 즉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1을 투자하면 30을 가져옵니다. 압도적 폭입니다. 네. 누구에게 달러박스 돈줄이냐? 우리 남측의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그만한 공단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경제적 부가의 설명에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 뭐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 네. 또 국제사회 여론조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북미 간 대화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국 내에서 뭐 아무리 남북 간의 문제로 처리하려고 해도 이 국제사회가 좀 공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해서 했었지만 우리가 닦고 보니까는 사실은 한미 관계라든가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저는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공단은 그 재개의 방법은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던 그 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들을 온전히 제대로만 이해한다라면은 저것을 못 열고 있는 4년 이 매일매일이 또 다른 정책 실패 연장에 있는 것이다. 평가를 잘해보자. 공단이 어떤 곳이었는지 평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안보적 가치 그리고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을 담보했던 진짜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아, 개성공단 13년을 보면은 아, 남과 북이 이렇게 70년 헤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통일을 만들겠구나라는 것들을 늘 확인할 수 있던 공간이에요. 그 가치를 국민들이 안다라면은 저거 열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힘에 의거해서 한미 관계를 풀면서 미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아무리 재진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지난해 제가 우리 기업 대표단을 모시고 미국 하원에 아태소에 가서 개성단의 가치를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화적 가치를 설명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었고 14년간 평화를 구현했었다. 그곳에 북측 노동자들이 지급된 임금은 대량 살상 무기로 자금으로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찾아갑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을 제재하진 않습니다. 북에 대한 일반적 제재를 하고 있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평화를 만들었던 공단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의 목적에 부합한다.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구현을 위한 제재란 말입니다. 그렇든 초래도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개성공단만큼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고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양해, 개성공단에 대한 예외 인증을 받고 싶은 것이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과정, 그 속에서 본질은 개성공단을 온전히 제대로 설명하는 것, 이게 힘이지 않겠는가? 국민적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고 국민적 지지율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찾아가서 네. 공단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요. 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정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좀 물론 저는 현재 우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정부 통일부 산하의 준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세금을 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방금 질문과 관련해서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꼭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우리 남측 한국 정부가 밀어갔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개성공단은 그 가치 측면에서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4년간 해봤다 이거죠. 네. 국민행복의 문제는 양보하고 눈치 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 장치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저는 개성공단을 여는 방법은 지금 프로세스를 만들어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개성공단은 남과 북은 충분히 빨리 열자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의 사실 정치적 반대가 있죠. 네. 4년째 문 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동적 조치로서 남과 북이 이미 합의가 있었고 4.27과 9.19 합의서의 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27과 9.19의 합의를 실천하는 첫 조치로서 정치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 우리는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한다라고 해놓고 두 번째 스텝은 4년간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재개한다 하더라도 공장 가동은 안 됩니다. 개성단 재개를 선언하는 것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재개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남과 북이 실무 협의를 해야 됩니다. 4년간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두 번째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국제적 제재를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머리를 나무가 보기 맞대 가지고 묘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협상의 과정 속에서 4년간 방치되었던 우리 입주 기업들의 설비들을 우리 남측의 기업 대표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죠. 점검도 하고. 4년간 방치됐던 공장 설비 기자재들을 보는 것, 그거 아무런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공단 재개와 관련된 실무적 준비를 하는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 시간 동안 남가북이 함께 제재위원회 찾아가고 미국을 만나고 이런 외교적 노력들을 같이 하는 과정. 대통령의 재개서는 남가북의 실무협의, 기업들의 공단 방문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한 6개월 정도면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게라도 가동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공단 닫기 전 그 100% 그 전처럼 똑같이 돌리는 것이 가동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지만 여한간의 개성공단은 평화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다시 경협을 일정 부분 다시 돌린다는 자체가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징성이. 그렇게라도 돌리면서 국제사회와의 여러 제약 요인들을 넘어가자는 것이죠. 이런 액션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계속 이걸 해도 될까 말까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미국과 관계 속에서 눈치 보고 고려하고 그럴 상황이 이미 아니다. 4년이 너무 늦었다. 지금 다시 재개도 늦었다. 지금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정부에 계속 제가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경제란 무엇인가 특별 대담을 위해서 멜버른을 방문하신 개성공단 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